본문 삼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사람 마음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이제 그 부분을 보시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그런 의도를 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두 종류의 사람을 잠깐 좀 생각을 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도덕입니다. 큰 도적,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도라는 말을 그 사람 앞에는 썼어요. 조세형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도 조세형. 오래전 사람이죠. 그래서 대도 조세형 어디 가물가물한데 무슨 그 사람 얘기를 하나 그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이름을 또 떠올리게 되는 게 바로 최근까지도 교도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22년, 23년에 8월 달에 출소하는 그런 일정이었으니까 아마 나왔을 때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여든이 넘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교도소를 오락가락 하는데 이분이 장영자, 큰손 장영자인가요? 오래전 얘기지만 그런 아주 부잣집에 침입해 들어가지고 물방울 다이아몬드,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시가가 높은 그런 것들도 쉽게,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 맞은 집들이, 적지 않은 집들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본인들도 엄청나게 큰 세금을 맞아야 되니까, 그냥 덮어두고, 그런 집들을, 그런 부유한 그런 집안들이죠. 그런 걸 골라서 이제 털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막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와, 너무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다. 점점 어떤 그런 흐름이 조장이 된 다음에 이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목사 조세형. 이분이 이제 일본에 또 집회 인기가 많아지니까 막 일본 집회도 막 가고 그랬는데 일본에 가자마자 며칠 후에 묵었던 집회 장소 옆에 있었던 집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집들을 턴 거예요. 잡혔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철통 같은지 한번 테스트 해봤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근데 그렇게 목사 안수 받고 그랬는데 계속 도둑 행각을 벌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든이 넘었는데도 지난해 2022년까지도 교도소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한 분이죠. 자, 조세형도 사도 바울도 다 예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도 인생 중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어째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회개한 적이 없는 경우와 참된 회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제가 몇주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 참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느낀 것 같아서 나 예수 믿었다, 나 변했다고 했던 조세형인데 그래서 그는 간증 집회 강사도 됐어요. 청소년 집회에 초청 강사로 유명 강사가 됐었어요. TV 방송에도 출연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요, 뭐 본인 혼자 생각은 아니겠죠. 또 주변에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단체도 만들었어요. 불우한 사람들 돕겠다고 창립자가 됐어요.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전의 습관과 욕구 그리고 이 충동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느낌에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붙들고 있었던 그 끈이 그런 어떤 이전 습관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사도를 메고 있었던 것은 복음의 사실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길 대신 예수의 권세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 반응하는 마음에 따라서 복음과 회개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은 복음을 듣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복음과 회개의 열매를 끝내 밀어내버리는, 그래서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차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비유의 가장 첫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사람 마음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동시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하나님 나라는 매우 매우 아주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성경은 얘기를 하기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해요. 마음의 느낌이 어떠한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르면 느낌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 생각을 하지만 너무도 많이 어떤 feeling, emotion 거기에 어필하게 만드는 게 참 많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경계해야 될 것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먼저 이 마음의 그런 문제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부분에서 보는 특별한 점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까지 그 비유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주장하고 고집할 수도 있잖아요. 비유를 어떻게 알아? 다 그냥 자기들 생각이 맞는 대로 풀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도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으신 첫 번째 비유에 대한 해석이 18절서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특히나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생각도 복음에 대한 소중함도 별로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뜻이 감춰지도록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집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이것은 다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그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10절서부터 우리가 17절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저들이 이 씨 뿌리는 자라고 예수님이 맨 처음 주신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알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각종 다른 토양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토양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토양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그 각자 다른 마음에 뿌려지는 씨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마음 종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데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세요. 열매 문제로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토양인가, 즉 열매를 맺는 마음인가,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인가. 딱 열매 문제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토양이 처음 세 가지의 토양을 세 가지의 토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토양이다 그 말씀하세요. 마지막 한 토양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한 가지 마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열매는 그 뭐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말하는 것보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의 변화, 또한 감정의 변화, 그리고 실행의 변화, 행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있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열매가 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실행의 일들, 그런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은 구원받지 않고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 가지 토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속아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원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도 깜짝 놀라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니 이런 일도 하고 막 열심히 다 냈는데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막 하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불법을 행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겐 충격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먼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말씀을 혼미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세태가 문제입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말씀을 그냥 혼잡스럽게 만들고 육신의 편리에 따라서 조작을 해버리는 일이 문제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은 회개에서 비롯돼서 변화의 삶으로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은 회개의 변화, 구원의 변화가 없는 마음인 것이죠. 자, 회개의 변화, 구원의 변화가 없는 마음은 어떤 무엇을 또 나름대로 어떤 열매를 만들어가요. 그 열매가 어떤 거냐면은 이 충동적인 육체적인 충동과 성향에 휩쓸리게 되어서 만들어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 열매를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예요. 그들이 맺어가는 열매가 뭐냐면은 여기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성적인 문제죠. 이 세상에 굉장히 음란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정말 너무도 많이 성의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받는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이 모든 것들이 다 음행, 이 성문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해야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뭐 이단적인 어떤 일들, 그 우상숭배와 마술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육체 행실이 강해질수록 이 관계에, 타락한 관계가 더욱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봐도 많이 차지해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는 육체 행실이 더욱더 뚜렷하게 이렇게 자꾸만 나눠지고 질투하고 갈라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세상에 향락에 젖어 사는 모습이에요.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게 뭐 섹스와 연결돼 가지고 마음 그 올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그 향락에 젖는 그런 일들. 왜냐면 참 드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펜타나 같은 경우에 많이 뭐 너무도 많고, 젊은 층이건 어떤 파티 장소 같은데 그런 데는 그냥 질펀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것들 거기에 만약에 크리스찬이면서 그것도 괜찮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에 정말 이름만 크리스천들인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캐주얼 소셜 게더링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 같은 것들이 항상 술을 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미국 보통 이 주류 사회에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체 행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관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상속받지 못하는 마음, 이거로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이 토양들이 나눠집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마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것입니다. 3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이건 지금 하늘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히 순도 100%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문제는 그걸 받는 토양이죠.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면 첫 번째 마음은 길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다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발로 다지고 지나다니던 길입니다. 뭐 요즘에 한국 농촌을 보더라도 경운기 같은 게 다닐 수 있는 정도, 그죠? 뭐 조그만 아주 흐릿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길들, 단단하죠. 다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길가에 뿌려지면,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가 내리지 않겠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그 농사 얘기를 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씨가 뿌려졌지만 생명력을 지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토양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뿌려져도 반응을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또 어떤 일까지 오냐면 새가 날라와 가지고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려요. 새까지 날라와 가지고 씨를 물어가요. 그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이 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알아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길가의 문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뿌려진 것까지도 뺏기는 사람인데 누가 뺏어가냐면 악한 자예요. 근데 그걸 새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자, 누가 영적인 회개가 있게 하는 말씀을 훔쳐갈까요? 그렇다면 사탄이죠.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증오하고 원치 않는 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씀이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 그냥 가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립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거부하고 사람은 마음에서 거부하고 사단은 그런 마음에서 거부된 그 복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뿌려지는 순간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영적 전쟁이 터지고 있는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러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뭐 전쟁 얘기하잖아요. 그 전쟁보다 진짜 전쟁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질 때마다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거는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하면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거는 100년 동안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는 전쟁이라면 영원한 결과가 나오는 전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지는 순간순간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그 사탄은 사람들 마음을 길가처럼 굳어지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굳어지게 만들어서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그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서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사단은 보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더 그 길가가 굳어지도록 치대는 겁니다. 치댄다는 표현 아시죠? 밀가루 치댄다 그랬잖아요. 계속 쳐대가지고 더 촘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틈새가 없도록. 그 치대는 방법 중에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철학들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세상 철학으로 치대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세계관들, 물질관들,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의 신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로 마음을 계속 치대는 거예요. 길가로 만드는 요즘에 사단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뭐냐면 동성애 옹호.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 중에 이 성적인 문란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동성애 옹호라든지 소와 성학대자에 뭐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 낙태 옹호라든지 남녀 성구분 폐지라든지 성전환 옹호라든지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sex related 된 그런 문제들이죠.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미한 그런 상태에서 뭐 세상 그런데 뭐 성적인 거야 뭐 그럼 우리 영혼만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전환 그 옹호시키죠. 마약 사용. 흥청망청 놀고 먹는 그 문제. 이 마약이 너무도 쉽게 되고 이 미국에서 지금 뭐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이제 소지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은 이제 레이저 아닙니까? 레이저. 그래서 우리 바로 이 스피드웨이 다니고 그래도 베이퍼 샵 같은 게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 베이퍼 샵에서 파는 게 뭡니까? 또 의료용 뭐 마리화나건 레이저 마리화나건 다 팔아요. 예전에 마리화나는 불법이 된 게 분명히 그만한 엄청난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그게 불법이었는데 법으로 합법화시키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왜 법이 아니 뭐 법을 어기는 게 아니 일리걸만 아니면은 무엇이든 상관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건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거기에 의료용으로 어떤 엑스레이를 뽑아가지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우리가 요즘에 운전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은 냄새가 그냥 여기저기 나는 거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US 오픈 테니스 치던 선수들이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그 중간에 아이 도대체 이 경기장에서는 지금 너무도 제대로 게임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 불편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런 거예요. 길가에 이 길가 같은 마음으로 치대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 그 뭐 절대 진리 같은 거는 없다 하는 그런 식. 대학교 캠퍼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즘에 CRT, 인종차별적인 그런 문제로 보상심리, 그거를 증대시키고. 이건 뭐죠, 다? 예. 이런 이슈들이 그냥 문화 속에서 한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런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길가 같은 마음에다가 계속 더 체대는 거예요. 복음을 가볍게 버리고 육체적인 충동과 성향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길가로 만들어지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아, 난 그런 미신 같은 거에 관심이 없다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미신을 얘기하는지, 나는 사이언스를 생각하고 나는 지금 우리 어떤 일반적인 문화를 생각한다 그래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기에 사단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복음을 가로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진리를 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복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 품고, 우리도 길가와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살게 되는 건데 그 중보기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길가 같이 단단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런 기회, 어쨌든 뭐 전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돼도 그분을 기억하고 마음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는 게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흙이 아주 간신히 표면에만 덮여져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잠깐 머물 수 있는 정도는 있어요. 즉,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처음에는 좋게 받아요. 기뻐하기도 해요, 복음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참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감정이 좀 좋아지는 것도 같고, 또 막 간증 같은 거 들으니까 막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았다고 그러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새로운 어떤 힘을 얻었다고 그러고 막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됐다고 뭐 그런 간증 얘기 들으니까 감정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열심히 내볼까? 열심히 내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즉 씨에 싹이 난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참된 회개인 생각과 느낌과 행실의 변화가 오기보다 단지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뿌리가 마음에 안 내린 경우예요. 안 내렸다고 하잖아요. 열매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믿는 건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사는 게 믿는 것이 아닌가 여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해봅니다. 힘들어집니다. 사람들 속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복음 따라 살기를 그만둬버립니다. 그,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구원은 받았지만 혹시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에 열심히 식은 경우가 아닙니까?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회개를 통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삶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있고 막 뭔가 어느 순간에는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속기 쉬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되셔요. 예수 믿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막 그렇게 달콤하게 얘기했는데 어떤 그런 불합리적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골치 아프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둬버려야지.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세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 같은 마음.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건 이 사람 같은 경우 아직 구원이 임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이 그 마음에 심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게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매우 정말 신중해야 할 게 있어요. 복음을 들어서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해줄 때 치를 대거 없이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아, 예수 그냥 믿어, 그냥 편하게 한번 믿어봐. 그럼 뭐 한번 믿어보면 그게 뭐 손해야? 이거 아닙니다. 치를 대가가 없이 오직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앞으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좋을 거라는 식으로 말해주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떤 대가가 있는지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주님, 내가 더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이런 데는 주님보다 더 융통성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제자는 크리스찬이에요. 제자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아예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완전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잘 따라가겠습니까? 실족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들어가야 하는 그 대가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반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전쟁을 하는 사람도, 공사를 하는 사람도 그냥 나무 거죠. 뭐 콘크리트 부어봐, 못을 쳐봐. 그럼 뭔가 만들어지겠지.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무엇이 필요하고 그걸 다 헤아려 보지 않느냐. 전쟁하러 나갈 때도 상대방이 어떤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지 그거 왕이 헤아려 가지고 전쟁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먼저 앉아서 헤아려 봐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냐면은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고 슈퍼내추럴한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한번 따라가 봐 뭐 아니면 그만두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구원은 쉬운데 거기에 따르는 그 주님의 치르신 대가는 크다. 그래요. 구원은 공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고 왜 그렇게 치르셨어야 하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는 속도는 달라요. 성장하는 속도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출발은 모든 열매를 맺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기운을 막았어요. 그러니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가시덤불이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22절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22절.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둘째, 그러니까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그런 마음보다는 좀더 말씀이 마음에 머무르는 상태가 좀더긴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씨의 생명 기운을 가시덤불 기운이 막아버려서 뿌리가 못 내려요.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이 무엇인지 주님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이 병행하는 그 내용, 똑같은 그런 내용을 또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그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같은 이 비유를 설명했는데 그 가시덤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 재물 유혹, 더하기 인생 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pleasure, 그러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세상 재밌어. 그런 거예요. 재물은 뭐, 아, 돈이 있어야지 대접받고, 뭐 돈도 좋지, 하나님도 좋고, 어떻게 그걸 둘다 가지고 싶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근심입니다. 뭔가 내 입지를 굳히기 위한 세상에 골마월해지는 그런 문제예요. 뭔가 성취를 하고, 내 이름을 내고. 이게 가시덤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도 좋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든 것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냥. 그 어느 쪽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데 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면 내가 하나님 돼야죠. 근데 그게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 둘다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즐겁게 지내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죠? 즐거움, 우리가 왜 기뻐하는 그런 삶을 포기를 해요? 기쁜 것도 저도 굉장히 fun loving 좋아하는 사람인데 즐겁게 지내고요. 재물도 지닐 수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 같은 거 있으면 좀덜 받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더 원하기 때문에, 재물을 더 원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뒷전으로 민다면 가시덤불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경고를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 여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죠. 사단이 생명 기운을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종류 마음 상태의 공통점이 있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참된 것인가? 스스로 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게 누가 평가를 해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분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오해되기 쉽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참 우울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짜 마음을 말씀하세요. 네 번째 마음입니다. 유일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마음, 열매 맺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열매 하나, 열매 둘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받은 마음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생각 좀 더 해보시는 게 23절에 보시면 그것을 또 예수님 해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뭐라고 하셨냐면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즉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굳게 간직하고 견디면서 순정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굳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게 간직해요. 견뎌요. 간직하고 견딥니다. 자, 이 견딘다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견디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견디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편하지 않아요.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입으로 먹었을 때 쓰디쓰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면 우리를 훈계해요. 책망해요. 바르게 하려고요. 의로 온전하게 의롭다고 하는 삶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날까요? 난리가 나요. 우리의 마음에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지고 내 속에 있었던 죄를 꾸짖기 시작해요. 불편해집니다. 내 잘못된 동기를 들춰냅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맞는 삶의 스타일을 세워가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만든 삶의 스타일을 말씀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으로 내가 스스로 만든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말씀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마음에 간직하는 일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면 굉장히 편하기만 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기만 하고,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나, 그런 부분도 물론 있죠.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다 보면은 이거 나를 이거 어떻게 아셨지 뭐 이렇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양날성검보다 날카로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깊이 숨어있는 생각까지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성도님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은 듣기는 들어도 잠시는 기뻐도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이 일, 우리 자신이 깨지는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견디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갈등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며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힘들어도 나중에는 성장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을 돌아본 요새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모든 벌레, 그냥 모든 잡초,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않죠. 우리가 뒷마당에서 키우는 것만 해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의 열매는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경건한 삶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씨앗이에요. 그죠? 왜냐? 왜냐하면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말씀, 그것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맺어지는 결과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말 구원받은 마음인가? 열매 맺어가는 마음인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예, 그 제가 이제 잠시 이렇게 머뭇하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연관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전혀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커다란 집회에서 막 뜨거워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헌신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기억나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스쳐가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이제 멈췄는데요. 척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그 전하는 그런 말씀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활동을 많이 못해요. 그런데 굉장히 활동적일 때 이 패밀리 컨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패밀리 컨퍼런스를 많이 했는데 거기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제 온 얘기를 이분이 어떤 그 책에서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졸망한 아이들하고 이 젊은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눈에 잠깐만 띄더래요. 한 부부가. 근데 그냥 그 남편과 아내가 아주 냉랭한 게 그냥 느껴지더래요. 그냥 차가운 그런 기운이. 서로 눈길도 안 주고 그냥 비즈니스처럼 뚝 떨어져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는 끝나면은 서로 이렇게 거리 두고. 그 첫날서부터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 가운데 아이들은 눈치 보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 부부가 자기에게 오더랍니다.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고맙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전에는 이제는 갈라지는 일만 남았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세우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깊은 회개가 있게 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로 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감사하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한 부부는 거기도 이제 그 젊은 부부인데 아이들하고 아내하고는 열심히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아빠는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펴진 않더랍니다.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다른 곳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전혀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다가 그 딱 첫날 끝나자마자 가버리고 그 아이들하고 아내만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들은 것이죠. 목사님.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두 남편의 차이가. 마음 상태예요. 같은 장소, 같은 말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는데 다른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견뎠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죠? 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막 마음을 휘집어 버렸는데.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지만 자신의 불편함과 고집과 욕구로 복음을 밀쳐버리는 것이죠. 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리실 수 있을까요? 바꿔버리실 수 있죠. 물론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꾸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바뀌는 출발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백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이제부터 인생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따라 살기 시작함으로 마음이 바뀌는 출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좀 더 더하자면 그 신앙 고백 따라 견디며 살기예요.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고백이 내가 먼저 있고 그 고백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에 그 은혜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마음이 바뀌는 출발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